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에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 열흘 하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보고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날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제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신 은혜와 공의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7장부터 출애굽기 12장 끝자락까지 범위를 두고서 10가지 재앙에 대해 살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우리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친 본문이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12장 1절부터 14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해서 유월절에 대한 관련된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이유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로 있었고 가나안 땅에는 심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과 더불어 그의 가족들이 한 70여 명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됐지만 점점 왕성하게 성장해서 약 200만에 이르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나오게 됩니다.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땅에서 왕성해지기 시작하자 그들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아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노동과 학정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나 날이 갈수록 바로의 학정은 더욱더 심해져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 죽여버리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마다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게 되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 강박해져서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바로 왕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허락해주고 그냥 진절머리가 난다 빨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쫓아내버립니다. 그 열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을까? 그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어떤 나라든 종족이라도 나름대로 역사와 문화가 있죠. 그 중에 고유한 명절이 되면 그 명절의 의미를 담는 그런 음식 문화, 놀이 문화, 전통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추석을 맞게 되죠. 추석에 대한 전통 문화, 놀이 음식이 있는 거죠. 예. 정월 초로는 우리는 설빔이라고 하죠. 예. 그죠? 그럼 아이들에게 새 옷 입혀주고, 설빔이라고 해서 새 옷 입혀주고, 어른을 찾아가서 세배하게 하고, 덕담을 나누고, 음식으로 떡국 먹고, 만둣국 먹고 그러죠. 정월 대보름에는 우리 정모사님 잘 챙겨줘서 오곡밥 먹고, 그죠? 집을 누리는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한식에 쑥떡 먹고, 조상에 뭐 성묘하고, 단오에는 절편 만들어 먹고, 여인들이 창포물에 머리 감고, 추석 한가위에는 송편 먹고, 강강수월래 같은 그런 전통 놀이를 즐깁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전통적인 명절이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3장에 등장하는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를 참여하되 지정한 장소에 모여야 되고 그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의 고유한 의미를 담은 이름을 표현하는데 가령 무교절은 7일간 격으로 유월절과 같이 행사해서 무교절은 유월절로 불려지기도 하고 맥추절은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은 수장절 내지는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은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행할 의식과 그 먹을 때 음식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율법인데 그 중에 무교병과 쓴나물 그것이 유월절의 대표적 음식입니다. 물론 어린 양 잡아서 먹고 그래서 여기서 유월이란 말이 pass over 뛰어넘는다 그런 의미죠. 그냥 죽음의 재앙이 피를 바른 집에는 어떻게 하죠? 그냥 건너간다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불순종하는 모든 애굽을 죽이던 바로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심판은 양면성이 있죠.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면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구원에 내는 것이죠.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 주려는 또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뭔가 오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한 시작이다. 새로운 삶을 출발한 시작이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몇 달이에요? 9월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면 9월이 아니라 몇 월로 정하라는 거예요? 1월 달로 정하라는 얘기예요. 1월 달로. 그래서 그 당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태양력을 따라가면은 태양력으로 따라가면 그것이 3, 4월 정도 됩니다. 근데 뭘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의 첫 달이 되게 하니까 1월 달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력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달력에 태양력이 아니라 뭘로? 종교력.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달을 그의 첫 달로 해라. 그래서 유월절을 시작한 것이 그래서 아비벌 혹은 니산월 그런 말로 해서 1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달을 바꿔놓느냐? 삶의 기반과 출발점이 이제 어디로 시작됐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삶의 기반과 출발점이 어디로 시작되었느냐? 너희가 새 생명 얻고 새 삶을 시작한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출발이다 그 의미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기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사실들을 나를 새롭게 시작한 날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의 기준을 뭘로 잡았어요? 유월절로 출발합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날을 역사의 시작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모든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 이전에는 뭐였어요? 그들이 애굽 백성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이후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삶과 생각을 바꿔놓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사건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이제는 뭘로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7절을 보면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 말씀이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무엇이 옆에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예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죽으십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새 역사가 시작됐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는 것입니다. 달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을, 역사의 사건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 인생을 시작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만난 이후로 우리는 뭘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 그것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는 신분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죽음도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고 하늘의 권속들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십자가 사건, 유월절, 피 흘림의 사건이 있습니까? 모든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고 유월절과 같은 그런 사건이 여러분도 경험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올해 그에 추석했지만 유월절 사건, 그 생의 기준이 된 사건,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사건이 없다면, 패러다임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이 사고나 인식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이론적인 틀, 체계를 패러다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삶의 시작과 출발은 그전이 아니라 옛 삶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 태어나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관으로서의 틀을 갖고 내가 살아갑니다는 그런 패러다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삶에 유월절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의 체험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장에 뿌려져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뭐다?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다. 자,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잡듯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지만 특별하게 어떻게 하세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런 어린 양, 유월절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흠없는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해서 피 흘렸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모든 죄 없을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침례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의 절기인 유월절 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몸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죄사함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하면서 떡을 떼죠. 이 떡은 우리의 허물 위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은 우리 죄사함을 위해 설려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의 어린 양과 그 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유월절 사건은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이에요. 우선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양을 준비하는데 가족수에 따라서 양을 준비하는데 가족수가 너무 적어 우리는 뭐 세 식구밖에 안 돼 양 하나 잡으면 다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웃을 불러다가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이웃과 더불어 신원수를 세서 한 10명이면 한 마리 잡아먹으면 딱 맞겠다 싶으면 그 10명을 이웃을 모아서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무기병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가지고 급히 먹었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의 임방을 바르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이라. 여기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 넘어가겠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단어가 넘다, 뛰어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지키는 여러 가지 절차도 많이 있어요. 무기병 이야기도 나오고 쓴나물 이야기도 납니다. 뒷부분에 이제 무기병 없는 전병 먹고 쓴나물 먹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심판이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그 표적을 보고 표시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과 구원받는 근거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도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었겠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착한 것이 아니고 다 율법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날의 구원은 남녀노소를 따지거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착하게 살고 누가 악하게 살고 거기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느냐 발르지 않느냐 그 표적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없으면 공격하고 없으면 하나님의 돌격하고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 구원의 근거에 피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혹은 얼마나 선행과 공을 쌓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행을 따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겁니다. 피가 무슨 마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피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어준 어떤 생화학적 효과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표적을 보고서 피 발랐네 표적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약속대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집에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피가 바로 사인인 것입니다.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서 함락될 때 다 멸망하지 않고 일부 구원받은 한 가정이 있죠. 기억나세요? 정탐꾼 숨겨졌던 기생 나합. 기억나죠? 여리고생의 나합은 그녀를 방문한 이스라엘 손님들에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진실한 표를 내라 했는데 그 표가 뭐였어요? 성벽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거였죠. 그것이 Pledge of the Truth였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서약이 됐던 겁니다. 그 구원고자 하는 진실한 서약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녀가 창문을 통해서 성 밖에 나가게 하는 붉은 줄로 뭘 만든 거예요? 너를 구원고자 하는 표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경험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대신한 겁니까? 나를 대신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야?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한 거예요. 그것이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속이에요. 대속. 나를 대신한 죽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그 보혈의 공로의 핏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림 없는 기독교는 그냥 사랑해 라는 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림 없는 기도는 우리는 주술적 주술을 외치는 독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림 없는 기독교는 세상을 결코 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강단에는 피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당에는 보혈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십자가의 피 흘림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미국 교회가 보낸 첫 번째 선교사가 아도니람 조더슨입니다. 그는 버마, 지금 미얀마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버마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결국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가 선교사로 떠난 지 30년 후에 미국에 다시 올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가 보스턴에서 선교 보고회를 하던 날 교회에는 입지에 의접신 많은 사람이 가득 찼어요. 미국의 최초의 선교자이자 그가 30년 만에 돌아와서 메시지는 과연 어떤 메시지일까?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그런데 조드슨 선교사의 설교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주제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짧았어요. 그래서 청중들은 실망합니다. 위대한 선교사, 그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 하나님 어떻게 이래셨는지 그 사건들에서 듣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드라 아도니암이 저듣은 설교가 그 설교 너무 평범하지 않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 평범한 설교 아니냐,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도니암 저듣은 청중들에게 돌아서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을 뭘 기대합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설교의 우스운 이야기, 놀라운 기적 듣기를 또한 원합니다. 열 번째 재앙보다 아홉 가지 재앙에 신나게 그 신들을 깨보시고 기적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얘기를 더 듣고 싶어합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우스운 기적이나 이적에 관한 이야기는 듣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홉 가지 재앙을 해서 애굽 땅에 펼쳐진 기적의 이야기는 멋있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결과물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이 임하는 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 비로소 그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이 유월절 사건의 예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사건은 사망과 저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사망과 저주.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밤에 고생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기적같이 그 표적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을 통해서 죽음의 저주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집집마다 자녀의 사망을 해서 울부짖고 있을 때 오직 고센 땅에서는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것이 표적이 돼서, 그것이 언약이 돼서, 그것이 약속이 돼서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장차 임할 지구촌의 대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아니에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과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확연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 고백이 있는 성들에게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망과 또한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지만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그 고백이 없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은 애굽의 애굽인들의 그 곡소리처럼 하늘을 찌르는 날들이 그날이 도래한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있는 패악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애굽 땅과 같이 그런 통곡이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한 같이 이 세상도 애굽도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뢰하는 믿는 그 피의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과 고백이 바로 사망과 저주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과 저주의 재앙에서 구원하게 된 능력, 그것은 보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게요. 이 고센 땅에 쉽게 얘기해서 돌쇠라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돌쇠는 신이 났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어린 양 피를 문설주 자연방에 바르면은 이 죽음의 어떤 재앙이 넘어가고 또 거기서 죽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서 야, 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나는 두렵지 않아 믿어요. 근데 돌쇠 말고 또 다른 그 목쇠라고 생각합시다. 이 목쇠가 있는데 목쇠는 두려워하는 거야. 피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치는데 우리까지 치면 어떡하나? 나도 장남인데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 둘이 하나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뭐 기대 속에서 하룻밤을 잘 자고 일어났어. 근데 목사는 밤새 이 고민 속에서 밤새 고민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었어.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둘 다 구원받아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발 뻗고 편히 쉬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목세.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심과 두려움, 감정의 문제로 구원의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는 피에 근거해 있다는 거예요. 피.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사망과 저주를 뛰어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보혈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재앙의 날이 도래하고 심판의 날이 도래할 텐데 그때 우리는 뭐 감정에 의해서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죄사함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반드시 그 재앙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유월절 사건은 성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게 한다? 성결하게 하는 능력. 자,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의 피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식에서 예수님이 잔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의 죄악을 사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 흘려주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사하고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은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우리의 죄악은 반드시 누구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깨끗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한때 잘못된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나 뭐 짐승의 피나 같다는 말로 인해서 굉장히 그 오류를 범하고 또 혼란을 빚어왔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로만이 가능하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결함을 입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경험되지고 흘러야만이 성결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성결을 위해서 또 성물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성물에 뿌립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만이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장차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야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그 결과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성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 이것을 의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사함과 성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유월절 사건은 그 결과가 영생에 이르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중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네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지가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피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에는 누구 피? 짐승의 피. 신약에는 누구의 피?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피로 성결함을 입고 그 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사망과 죄죄에 벗어났고 노예의 땅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리스인들도 역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재앙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초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본향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오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 아침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주님이 보혈을 여신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죽어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공중에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보혈의 공로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영원히 기념할 사건이라 말씀한 것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유월절 사건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2장 25절로 27절 말씀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얘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자녀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아 좌우문 절주에 피를 뿌리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규례대로 가르치라. 대대로 가르치라 말합니다. 이 성경은 어린 양의 피 뿌린 날을 기념하라 말하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것이 뭐예요? 출애굽에 아까 말했듯이 핵심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그들 이제 양 잡으면서 유월절 지킵니다. 그러나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진정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성찬 속에서 성만찬 속에서 계속 우리는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 우리는 유월절 잡을 때 양 잡아야 안 잡아요? 잡을 필요가 없죠. 이미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된 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문자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영원히 유월절을 우리 어떻게 해요?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의 무교병과 쓴나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장 8절이죠.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말합니다. 자, 18절에도 12장 18절에도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말합니다. 자, 유월절은 정월 곧 유대 원력으로는 아비벌 14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율법에 의하는 대로 제물로 불태워 화제를 드리게 되고 인가에서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8절, 15절, 17절, 18절, 20절, 34절, 39절 다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지킬 것을 일러주면서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왜 무기병과 쓴나물을 먹게 되는가? 왜 무기병과 쓴나물을 유월절을 먹게 되는가? 규례대로 지키면서 그것은 첫째로 과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뭐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집단이지 오늘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웠던 순환의 시기와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경이 되자 중요한 절기가 되면 그 고난을 되돌아보고 새기고 기념하게 되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반드시 누룩 없는 무기병과 쓴나물을 먹게 한 것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던 그 나라의 일을 상기시키고 그 과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대표적 음식이 바로 누룩 없는 떡인 유교병이에요. 쓴나물이 뭘 상징하냐?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상징해요.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어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떡입니다. 누룩 없는.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너희가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너는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가 진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 나온 것을 기억할 것이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누룩이 보이지 않아야 돼. 7일 동안.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을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급하게 누룩도 넣지 못하고 그냥 급박하게 뛰쳐나왔던 것을 연출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쓴나물은 그들이 당시 겪었던 그런 고난을 체험한다는 그런 의미로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할 때 이 누룩은 죄와 부패로 정철된 옛생활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명령은 애굽의 본성을 뜻하는 악과 부정과 또 순수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 속에서 뭘 빼는 거예요? 누룩을 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처음에 말씀드렸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유월절의 의미였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존재, 합당한 생활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주의 흔적들이 깔끔하게 씻어내고 새로 태어나는 역사를 이뤄가야 된다. 이런 의미 속에서 뭘 빼는 거예요? 누룩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신명기 16장 3절에 그렇게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런 말하면서 4절에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왜 그래요? 옛 생활과 그 애굽의 본성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고 순수한 새로운 새 표정이 됐음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사장이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은 뭘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자, 또 무기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는 것은 오늘을 그것을 지키는 오늘을 반성케 하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겪었던 일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을 맞이해서 옛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의식하고 재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그 생활과 비교하면서 각성을 갖는 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반성하는 각성하는 의미. 제가 한국 가면은 꼭 방문하고 한번 보고 싶은 데가 이제 선교 박물관이 있고 또 하나는 독립기념 박물관이 있어요. 꼭 갖고 싶은데. 독립기념 박물관 수영님에 갔다 왔나요? 네. 예. 그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독립투사들 또 그들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옥고를 치르고 많은 그 아픔과 고난을 치렀는지를 다 생생하게 이렇게 조형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옥고 치른 내용들도 있고. 순사들 막 한국인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뭘 하는 얘기죠? 오늘을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오늘을 반성하라.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만큼 뭐가 있었더니 과거의 피 흘리는 역사와 나라를 지키려는 독립투사들의 의지와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각성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과 쓴단을 먹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신명기 8장 16절에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오늘을 되돌아보고 각성하고 반성하는 얘기는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자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에 27절 말씀도 그러죠.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오늘을 반성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는 것은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 유월절을 지키면서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은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인가라는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시대의 비전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다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불행한 역사를 이제 굴려보내고 찬란한 가나안 시대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전환점으로 맞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자에게 과거의 슬픈 역사보다도 미래의 희망적이고 환상적인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의 주역인 모세는 40년간 광야 여행을 함께 그 인생을 마감했지만 이스라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미래의 꿈을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0절 11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았거니와 너희 열조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한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월절 사건은 역사의 지평선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영적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고 체험되지고 그것이 확인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철이 들고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1장 23절 25절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잡수한 밤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성찬할 때 성찬부에 보면 거기 써있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하듯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린 사건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십자가를 드러내는 말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나를 구원했고 당신도 구원했고 우리 모두를 구원한 유일한 능력이라고 담대히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 복음의 역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건, 사단의 결박을 꺾고 죽음을 승리하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십자가 사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대 예수께 나눴듯이 바울이 돌마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누굴 생각해냈을까 한번 살펴봤죠. 스테판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왜? 스테판이 돌마다 죽을 때 이 사울이라는 바울은 바로 그 앞에 옷을 던지며 증인을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도 돌맞으면서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 속에서 뭘 생각해냈을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이 위대한 일이구나.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의뢰하고 또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할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서 그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사건 정리하면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출발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했다. 그리고 사망과 저주가 넘어가고 죄 사함과 성결의 능력이 있고 영생에 이르는 신령한 복이 있고 유월절 사건은 영원히 기념할 사건이고 무기절과 쓴나물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더 든든히 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만 우리가 의지하고 그 보혈을 찬양하며 저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